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조정된 방식으로 연합훈련을 계속할 것이라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한국의 최연수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올해 연합훈련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하에 조정 시행한다는 기존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오는 3월 독수리 훈련 재개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언급할 것이 없다면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고려해 세부 사항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미북 비핵화 협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미한연합훈련을 축소된 형태로 실시해왔습니다. 한편 민간 항공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오늘 미 공군의 리벳 조인트 정찰기가 한국 상공 3만 1000피트 위치에서 포착됐습니다. 미국은 연말 연초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한반도에 대한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오는 6일부터 금융기관들의 지급준비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어제 현재 13%인 금융기관들의 지급준비율을 12.5%로 0.5%포인트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민은행은 이번 조치가 경제에 약 8천억 위안의 유동성을 공급해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자국 중소기업들이 미국과의 무역 갈등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앞서 지난 12월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협정이 타결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무역전쟁의 여파로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6%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트위터에서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식이 오는 15일 백악관에서 열릴 것이며 중국 고위 관리가 서명을 위해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을 공격한 이라크의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와 이들의 동조하는 주민들이 어제 미 대사관 부근에서 철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부터 이틀 동안 시위를 벌이다 시아파 민병대 지도부의 철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시위대는 지난달 29일 미군이 시아파 민병대 카타이브 베즈볼라 기지를 공습해 수십 명이 숨지고 다친 것에 항의하며 바그다드 주재 미 대사관을 습격했습니다. 이들은 대사관에 돌을 던지고 감시 카메라를 부수는 등 반미 구호를 외쳤습니다. 또 공간 안쪽으로 진입해 경비 초소 등을 불태우고 폭력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미 대사관에 배치된 보안군들은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최루탄과 섬광탄을 발사하며 이들과 격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이란이 시위를 주도했다며 이란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의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이란의 개입을 부인했습니다. 또 이란이 어떤 국가와 맞서기로 한다면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중부 후베이성 우한에서 바이러스성 폐렴 환자가 급증하면서 사스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언론에 따르면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는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화난 수산시장에 대해 위생통제를 이유로 어제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당국은 시장 영업재개 시기에 대해선 추후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 국가보건위원회는 후베이성 우한에 전문가팀을 파견해 바이러스성 폐렴 환자를 조사하기 위한 관련 검사와 검증 작업을 벌였습니다. 중국 경찰이 새해 첫날 반정부 시위에 참가한 시민 420명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콩 시민 수만 명은 어제 오후 빅토리아 공원에서 시위를 벌이며 정부에 자신들의 5대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위대가 HSBC 은행 완차이 지점 인근에서 체포되면서 다른 시위대가 대거 현장에 몰려드는 등 상황이 악화되자 경찰은 최루탄을 발사하며 저지에 나섰습니다. 앞서 HSBC 은행에 대해서는 시위 지원단체의 계좌를 정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은행 측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2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당 전원회의 보고를 통해 미국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는 데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고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분석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재개 가능성에 주목하면서도 섣불리 중대한 도발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통일연구원은 북한의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분석을 통해 1, 2월이 한반도 정세의 중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2도에서 0도, 낮 최고는 영하 8도에서 영상 11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2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번 당 전원회의 보고를 통해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라는 미국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는 데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고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분석했습니다. 강경 입장을 보이면서도 독수위에 대해서는 명시적 선언 대신 모호하게 표현해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고 진단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이례적으로 조성된 미북 정상 간 관계가 극적인 변화를 만들지 못한다 대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불만과 실망감이 이번 당대회 보고를 통해 또다시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Expressed his disappointment and frustration that his
세이머 전 조정관은 이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비핵화 전에는 제재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미국 입장에 변함이 없자 북한은 외부 도움에 의존할 수 없고 대신 경제 제재 장기화를 감수하며 자력 갱생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여전히 대화의 문은 열어뒀지만 미국이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환상과 희망을 버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대북특사는 미국의 연말 시한을 제시하면서까지 셈법 변화를 촉구한 북한이 급할 것 없어 보이는 미국에 대한 답답함을 표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hairman is frustrated. The president appears almost satisfied.
당장 제재 완화가 시급한 김 위원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핵과 미사일 실험 유예 조치가 유지되고 한반도 내 전쟁 위기가 사라진 현 상황에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이번 보고를 통해 북한의 요구가 제재 완화임이 더욱 명확해졌다면서 늘 언급하는 미국의 적대 정책도 결국 미국과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제재 완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김정은 위원장은 어떻게든 뭔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씁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연구원은 북한이 미국과의 갈등, 대결 국면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We'll start with something less than a ICBM or a nuclear test. A new strategic weapon that Kim Jong-un mentioned.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중단이 더는 유효하지 않을 고조시키고 도발에 나설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다만 전직 당국자들은 북한이 도발 수위와 관련해서는 명시적 선언 대신 애매모호하게 표현하며 해석의 여지를 남겨둔 데 주목했습니다. 미국이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실험 등은 자제하면서 절묘하게 도발 수위를 조절하며 계속 미국을 압박해 나갈 것이라는 게 이들의 중론입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는 북한의 메시지는 시종일관 제재 완화며 이를 얻기 위해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이 미국에 대한 위협을 실제 행동으로 옮길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미국이 위협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they will take an action. They were certainly expected to do so.
세이머 전 조정관은 북한의 신형 전략무기, 충격적인 행동 등의 언급은 위협 측면에서 상당히 모호한 것으로 유연성을 보인 것이라며 북한도 도발 수위와 관련해 딜레마에 직면했다고 진단했습니다.
He could have said, I've ordered, you know, another ICBM test in the next two weeks. Right? But he didn't. I thought he left it very.
가령 김 위원장은 당 대회에서 2주 후 ICBM 발사를 지시했다는 등 분명한 언급을 할 수 있는데도 모호한 발언으로 어떤 제약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는 유예 조치가 깨지면 미북 대화도 종결될 것이라는 것을 북한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세이머 전 조정관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당 대회 보고 내용은 연말을 앞두고 북한이 내놓은 이딴 담화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대선 전에는 미북 관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갈루치 전 특사는 미국 대선이 미북 관계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위해 필요하다면 북한의 강압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president felt a need to demonstrate his strength by
지금과 같은 장기 교착 상태가 이어질 수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강압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면 상황은 순식간에 돌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를 인지하고 있는 북한이 이번 보고서에서도 핵과 미사일 실험 유예 조치의 중단을 발표하거나 직접적인 위협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갈루치 전 특사는 전했습니다. 북한 전문가인 로버트 칼린 전 국무부 북한정보분석관은 김 위원장이 더 이상 미국과의 협상은 없다는 정책적 결단을 당 간부들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the main points elaborating that were as follows. The dialogue with the U.S. is over because it achieves nothing.
칼린 전 분사관은 이를 열린 전화회의에서 미국과의 대화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국가를 취약하게 만들었다는 게 김 위원장 메시지의 요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장기 대립 속에서 경제의 토대를 바꾸고 제재 해제가 아닌 제재 체제 하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겠다는 의미가 이번 김 위원장의 발언에 담겼다고 분석했습니다. 칼린 전 분석관은 또 북한이 군사적 현실로 미국과 대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더 강력하고 위협적인 핵 전력을 개발할 것이라는 겁니다. 특히 김 위원장의 메시지는 당과 군 등 북한 내부에 전달된 실질적 지침이며 미국의 전략 변화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칼린 전 분석가는 김 위원장의 발언에는 전략적 정책 방향 전환이 담겨 있고 이는 미국에 대한 장기 투쟁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 보고를 통해 예고한 고강도 도발이 현실화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협상 대상인 미국의 상황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여건을 이용하려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2일 공개한 북한의 제7기 5차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분석 및 향후 정세 전망 보고서를 통해 1, 2월이 한반도 정세의 중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일단 우려했던 레드라인을 넘진 않았지만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지 않는다면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이번에 전원회의 결과 보고를 통해 내세운 새로운 길의 핵심 키워드는 정면 돌파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과의 교착 상태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군사적 핵 억제력과 내부적 힘의 강화를 통해 응집력을 키우겠다는 게 요지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기 전까지 비핵화 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며 이는 공세 수위를 높인 것으로 대미 협상의 전략 변화를 예고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 대통령 선거 등의 불확실성이 사라져야 대북 협상 집중력이 살아날 수 있다며 1, 2월 중 미북 협상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미한 양국의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미한 연합군사훈련의 조정이라고 보고서는 제언했습니다. 2월 말, 3월 초부터 통상적으로 미한연합훈련이 시작되는 만큼 훈련 조정이 한반도 정세 관리의 핵심 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미북 대화 중단이나 핵무기 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며 전체적으로 절제와 신중함, 운신의 최대 폭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국방부는 미한 양국이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 차원에서 연합훈련을 조정 시행한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연수 국방부 대변인의 2일 기자브리핑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은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하에 조정 시행한다는 기존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최 대변인은 아울러 1월에서 3월 중 연합훈련 실시 여부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 단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 진행된 당 전원회의 결과 보고에서 미국이 크고 작은 합동 군사 연습을 수십 차례나 벌려놓았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도발을 하기에 1, 2월이 가장 좋은 시기인 건 맞지만 섣불리 도발을 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미국의 태도를 봤을 때 북한이 섣불리 고강도 도발을 감행했다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북한으로서는 조금 더 기다리면서 때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도발을 하더라도 한국이나 미국이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시기에 도발이 되지 않겠나 하는 거거든요. 뭐 일단 도발을 한다고 하면은 1, 2월이 가장 좋은 시기인데 지금 보면은 북한이 공언을 했기 때문에 한국이나 미국이 바짝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짝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도발을 일으키는 거는 영리한 행동이 되지 않는 거죠.
박 선임 연구위원은 오는 4월 한국 총선, 7, 8월 일본 도쿄올림픽,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어 북한이 적당한 도발 시기를 찾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군사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고명현 연구위원은 북한의 도발 자체보단 도발 시기가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정한 날을 미리 정해놓기보단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입장이나 전략적 도전이 심화되는 상황을 이용하려 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이제 국내적으로 뭐 스캔들이 또 터져가지고 국지가 곤란해지거나 특히 재선 가능성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이란의 그러니까 중동에서 문제가 다시 불거져가지고 중동과 동북아시아에서 동시에 전략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이런 입장이 될 때 이제 이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거여서 타이밍은 제가 볼 때 유동적인데 다만 3개월 내에 아마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볼 때 3개월 내에 전략적 페이오프가 최대화될 때를 찾아가지고 할 겁니다.
고 연구위원은 지난해 6월 30일 판문점 미북 회동과 같은 깜짝 이벤트는 이제 북한이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젠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는 한반도 안정을 부정함으로써 미국을 압박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북한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도발을 자제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도발 행위는 위기를 조성해 협상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것인데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을 볼 때 셈법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무리수를 썼을 때 미국의 군사 옵션을 초대할 수밖에 없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트럼프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도발은 굳이 할 이유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북한의 지위에 비춰보면.
고 교수는 그러면서 북한이 가시적인 도발보단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지난해 절대 병기는 모두 갖췄다고 밝힌 만큼 군사무기를 양적으로 늘려나가며 전략적 지위를 굳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 재개 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어제 스테판 두자릭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원회의 발언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이런 실험들이 재개되지 않기를 매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비확산은 여전히 전 세계 핵 안보의 핵심적인 기둥이며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로 이어질 대화 재개에 대한 지지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외교적 관여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원회의 발언과 관련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재개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섣불리 중대한 도발에 나서긴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심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지난 크리스마스에 북한의 선물이 없었다며 이번 5차 전원회의 보고가 김정은 위원장의 향후 행보를 보여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특히 머지않아 북한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 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 담당 국장은 이 신문에 북한은 가장 원하는 두 가지 양보, 즉 제재 완화와 체제 안전 보장을 얻기 위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넣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은 역효과를 불러와 미국이 대북 제재를 추가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력을 증강시킬 것이라고 카지아니스 국장은 지적했습니다. 김두현 신 미국 안보센터 연구원은 이 신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은 신중하고 계산됐으며 차분하다면서도 북한이 내년에 강경 노선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이 대화의 문을 열어놓은 채 이번 대미 메시지를 통해 미국의 공을 넘겼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억지력 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에 달려있다고 한 김 위원장의 발언에 주목하며 이는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려는 북한의 관망책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과 재선이라는 미국의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에 기반해 북한이 협상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AP통신도 북한은 항상 미국의 선거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진지한 협상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통신은 대신 김 위원장이 북한의 전통적 지지 세력인 중국과 러시아와 단합된 전선을 구축해 영향력을 강화하려 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이번 북한의 발표에 대해 아직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신문은 그 근거로 북한이 실제 행동을 하는 대신 위협에 그쳤다며 이는 외교의 문을 열어둔 것이라는 전문가의 설명을 제시했습니다. CNN 방송은 북한의 강경 노선이 미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주요 업적 중 하나로 북한의 핵실험과 ICBM 발사 중단을 꼽았는데 북한이 강력 도발에 나설 경우 상황을 미북 간 험한 언사가 오갔던 2017년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북한의 강경 노선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방송은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를 해도 그가 재선에 실패하면 차기 행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VOA 뉴스 심현지입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한 새 전략 무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두고 다양한 관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고체 연료 ICBM일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단순한 위협적 언급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를 예고했습니다.
이제 세상은 곧 멀지 않아 조선민주주의 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인 마커스 실러 박사는 1일 VOA에 전략무기는 사실상 핵탄두 탑재를 의미한다며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반 무기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화성 15형만으로도 이미 미 본토 타격 능력을 과시한 만큼 김 위원장이 언급한 충격적 실제 행동의 효과를 증폭시키기 위해선 기존 무기 이상의 성능을 세계에 과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 would not expect to see something like a Hwasong-15 fly again, but something. So my best guess, and it's only a guess, is that they will launch another long-range.
실러 박사는 핵 강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모두 고체 연료 기반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이들 나라들과 동등한 역량을 보유했다는 점을 선전하기 위해 고체 연료 기반 ICBM 역량 과시에 초점을 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It would mean that they would also go their path and be on eye level with Russia, China.
실러 박사는 그러나 북한의 실제 개발 역량을 감안할 때 행동에 옮기게 되더라도 화성 15형과 마찬가지로 러시아 기술 등의 외부 도움 또는 핵심 부품 구매에 의존한 과시용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1일 상정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은 핵탄두 탑재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태평양 상공에서의 공중 폭발이라고 말했습니다.
That they test and detonate in the atmosphere over the Pacific Ocean. That would be the worst case.
이는 그동안 실제 역량에 의문이 제기되어온 재진입체 기술 검증도 동반한다며 만약에 성공한다면 기존 방위 전략의 판도를 뒤집어 놓을 만한 이른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본토 방어를 위한 선제 타격안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자위적 조치를 위한 강경 대응책에 나서게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Which would force the United States to have to make a decision should we conduct a preemptive strike to defend the United.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발사 준비 시간이 짧은 고체 연료 기반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가능성도 있다며 이 역시 미 본토에 대한 기습 공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방위 셈법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실제 핵탄두 탑재 ICBM 발사 가능성이 주목했습니다.
Would be a new strategic weapon because they haven't really demonstrated an actual ICBM kind of launch.
북한은 지금까지 실제 핵탄두를 탑재한 실험은 감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태평양 공해상의 핵탄두 탑재 ICBM 발사 자체로 새로운 전략 무기로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베네선임 연구원은 모든 전자기기를 태우는 전자기 펄스, EMP 기반 탄두를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태평양 공해상에 폭발하는 상황도 상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네선임 연구원은 그러나 김 위원장이 언급한 새 전략 무기가 단순한 위협적 수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I'm not going to lose any ground on decoupling the alliance. But by doing an actual launch,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과 관련한 위협적 수사만으로도 충분히 미한 동맹을 분리하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겁니다. 벤의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실제 도발할 경우 이는 미한 동맹의 단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사적 위협에 따른 고도의 정치적 선전술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북한의 핵 무력 완성과 직결되는 전략 무기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완성 여부를 놓고 전문가들은 아직 완벽한 단계는 아니지만 곧 필요한 모든 기술이 확보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11월 화성 15형 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 뒤 북한은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하며 미 전역이 사정권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을 확보했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아직 입증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고 지적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재진입 기술입니다. 음속의 20배 속도로 우주 궤도를 비행한 탄두가 대기권으로 들어오면서 생기는 공기 마찰열을 견뎌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ICBM의 탄두가 대기권을 직각이 아닌 비스듬히 뚫고 들어오게 하는 재진입 기술은 확보가 매우 어렵다며 북한이 아직 관련 모의 실험을 하지 못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It gets through the atmosphere, explode with high explosive. But they haven't demonstrated anything.
북한이 이미 화성 14형과 15형 시험 발사를 통해 사실상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을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브루스 벡톨 미 안젤로 주립대 교수는 대기권에 재진입하면서 마찰열로 불이 붙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일각에서 이를 바탕으로 재진입 실패를 주장하는 건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대기권에 들어온 재진입체가 바다에 떨어지거나 그대로 폭발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So we don't know what the condition of it was when it came down. But it looks like all three of those.
또 다른 문제는 고체 연료 개발 여부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은 VOA에 고체 연료를 사용하면 연료 주입 시간이 크게 줄고 이동식 발사 역시 가능해진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미사일 탐지망에 조기 포착될 가능성이 줄어드는 만큼 고체 연료를 북한이 확보했다면 그 자체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If they demonstrate a new system that has the range of a Hwasong-15 but with a solid fuel rocket, then that's a real game changer.
마지막으로 핵탄두 소형화 문제입니다.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사무차장은 북한의 핵 소형화 능력은 핵 무력 확보의 관건인 만큼 북한이 이를 이미 확보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핵탄두 소형화를 위해 인도와 파키스탄이 했던 것보다 많은 핵실험을 했으며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미 소형화에 성공했을 거란 겁니다.
But they had good scientists. You know, I would be really very cautious in underestimating.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북한은 결코 핵 프로그램을 멈춘 적이 없다며 북한이 조만간 국제사회를 놀라게 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당 전원회의 발언으로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양측이 주고받은 비핵화 협상 관련 제안은 무엇이고 어떤 이견이 있었는지 조상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정상회담 이후 사실상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양측은 지난해 2월 하노이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실무회담을 통해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상세하게 타진하고 조율했습니다.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은 동창리 미사일 관련 시설과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사찰과 영변 핵시설의 폐기와 사찰, 그리고 북한 내 모든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의 폐기를 요구해왔습니다. 아울러 핵신고와 최종적인 핵과 미사일 폐기 등을 위한 로드맵도 요구했습니다. 북한과의 실무협상을 책임진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는 2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이 이른바 빅딜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빅딜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사찰을 넘어 북한이 취할 비핵화 조치와 미국이 제공할 상응 조치들의 조합과 이행 시한 등을 정한 로드맵에 합의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일찌감치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에 대한 사찰을 약속해왔습니다. 또 영변 핵시설을 포함한 모든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의 폐기 입장도 밝히고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 제재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 지대한 관심을 모은 하노이 정상회담은 아무런 합의 없이 결렬로 끝났습니다.
Basically, they wanted the sanctions lifted.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완전한 제재 완화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이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영변 핵시설만의 해체는 미국이 원하는 모든 비핵화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미국은 고농축 우라늄 시설 등 기타 시설 해체를 요구했지만 김 위원장은 그것을 할 준비가 안 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영변 플러스 알파를 협상안으로 제시했음을 내비친 것입니다. 반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자신들은 부분적 제재 해제만을 요구한 것이라며 협상 결렬의 책임을 미국에 돌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 결의 총 11건 가운데서 2016년부터 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 중에서 민수 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입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에 따른 상응 조치로 제재 완화를 요구했을 뿐인데 미국이 과도한 협상안을 제시했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제재를 완화하고 단계적인 협상 원칙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는 북한과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제재 해제는 없다는 미국의 주장이 맞서면서 협상 교착 상태는 장기간 지속됐습니다. 하노이 회담의 결렬 이후 교착 상태를 이어가던 미북 비핵화 협상이 재개된 것은 지난 10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였습니다. 그러나 하노이 회담 이후 7개월 만에 열린 이 협상은 8시간 30분 만에 결렬로 끝났는데 북한은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미국은 포괄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유연한 접근과 새로운 방법, 창발적인 해결책을 시사하며 기대감을 한껏 부풀게 하였으나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았으며
북한 측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협상 결렬 후 성명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북한의 안전을 위협하는 장애물들이 제거될 때 가능하다고 밝혀 안전보장과 제재 해제가 요구 조건이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 순회대사는 또 미국의 위협을 그대로 두고 우리가 먼저 핵 억제력을 포기해야 생존권과 발전권이 보장된다는 주장은 말 앞에 수레를 놓아야 한다는 소리와 마찬가지라고 말해 미국의 상응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불만을 내비쳤습니다. 자신들은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중지 등 선제적 조치를 취했지만 미국은 추가 제재를 하고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이름만 바꿔 지속해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곧바로 성명을 통해 김명길 대사의 성명은 협상 내용이나 분위기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이 요구한 창의적 방안을 갖고 협상에 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톡홀름에서 결렬로 끝난 실무협상을 끝으로 양측은 1일 김정은 위원장의 대미 메시지가 나올 때까지 한 차례도 마주앉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대미 담화와 성명을 쏟아내며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대화가 열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북한의 행동에 병행적, 동시적으로 구체적 행동을 취할 준비가 돼 있으며 협상에서 유연한 대처를 할 것이라며 외교적 해결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중국과 러시아가 제출한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에 반대하고 있다고 유엔 외교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이름을 밝히기 거부한 이 소식통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 30일 안보리에서 열린 실무급 회의에서 9개 이사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에 반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 9개 이사국들은 결의안에 반대하거나 결의안이 안보리의 단결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결의안 초안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달 16일 안보리에 제출한 결의안 초안에서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수산물과 섬유 수출 금지,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송환과 관련한 조치의 해제 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올해 18만 5천 달러의 유엔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2만 달러가량 늘어났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사무국은 최근 공개한 2020 유엔 정규예산 분담금 자료에서 올해 북한이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이 18만 5,076달러로 책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6만 7,294달러와 비교해 7,600달러 늘어난 액수로 북한의 분담금은 올해 유엔 정규예산 30억 8,460만 달러의 10만 분의 6에 해당합니다. 지난해와 같은 비율입니다. 유엔 분담금이란 유엔의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모든 회원국들에 할당되는 금액으로 회원국의 국민소득과 외채 등 객관적인 경제지표를 근거로 매 3년마다 새롭게 산정됩니다. 북한의 분담률 0.006%는 193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132번째로 캄보디아와 콩고, 남수단과 같은 수준입니다. 1998년까지 0.03에서 0.05% 비율을 유지했던 북한의 분담금은 1999년부터 급격히 내려가 2001년부터 2006년 사이엔 0.009%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부터는 0.005%로 올랐다가 지난해 0.006%로 상승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분담금은 전체의 22%인 6억 7,861만 달러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았고 중국과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의 분담액은 지난해보다 673만 달러 늘어난 6,993만 달러로 전체 유엔 회원국 가운데 11번째로 많았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이라크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을 공격한 반미 시위대가 이틀 만에 철수했습니다. 홍콩에서 새해 첫날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2020년 새해를 맞아 미국의 각 주와 지역 당국이 최저임금을 올리는데요. 관련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이라크의 반미 시위가 이틀 만에 종료됐군요.
그렇습니다. 이라크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을 공격한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와 지지자들이 1일 미 대사관 부근에서 철수했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틀 동안 시위를 벌이다 시아파 민병대 지도부의 철수 결정을 받아들인 건데요. 이번 시위를 주도한 시아파 민병대 카타이브 헤즈볼라는 자신들의 승리를 선언하고 시위대가 현장에서 물러날 것을 요청했습니다.
미군이 바로 이 카타이브 헤즈볼라를 공격하면서 반미 시위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군이 지난달 29일 이라크와 시리아에 있는 카타이브 헤즈볼라 군사시설 5곳에 공습을 해 수십 명이 죽고 다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시위대가 바그다드 주재 미 대사관을 습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와 보안군이 격돌을 하기도 했죠.
예, 지난달 31일 시위대가 미 대사관 앞에 모여 반미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고요. 시위가 과열되면서 수십 명이 5m 높이의 대사관 철문을 부수고 공관 안쪽으로 진입해 입구 부분에 불을 질렀습니다. 자, 그러자 미 대사관에 배치된 보안군과 미군 병력이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최루탄과 고무총을 발사하며 격돌했습니다. 또 일부 시위대는 1일까지 밤샘 농성을 벌인 데 이어 대사관 앞에서 연좌 농성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미군이 카타이브 헤즈볼라를 공격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예, 시아파 이라크인들로 구성된 카타이브 헤즈볼라는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의 지원을 받는 민병 조직으로 미국 정부는 카타이브 헤즈볼라를 이란의 대리군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 이라크 정부군 기지에 대한 잦은 공격의 배후로 이 카타이브 헤즈볼라를 지목했는데요. 카타이브 헤즈볼라는 자신들이 공격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 대사관 상황은 그러면 안정이 된 건가요?
이라크군은 시위대가 미 대사관 부근에서 모두 물러났고 안전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이언 훅 미 국무부 이란 특별대표도 CNN 방송에 미국 외교관들과 외교 공관이 안전하며 미국인이나 미국 자산에 대한 당장의 위협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중동 지역에 추가 파병을 할 계획을 밝혔죠.
예,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신속 대응부대 소속 보병대대 배치를 승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에스퍼 장관은 미국인 직원들과 시설에 대한 위협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적절하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추가 파병 규모는 750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태로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또다시 고조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일 인터넷 트위터에 이란을 이번 사태의 배후로 보고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자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역시 트위터에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자,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이란과 전쟁을 할 생각은 없다면서 이란 역시
졌는데 이 사태로 미 국무장관의 해외 순방 일정이 조정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예정됐던 우크라이나 방문을 연기한다고 미 국무부가 이를 밝혔습니다. 당초 폼페오 장관은 오는 3일부터 7일까지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유럽과 중앙아시아 이 5개 나라를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 대사관 습격 사태로 이라크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중동 내 미국인의 안전과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장관이 워싱턴에 남아있을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폼페오 장관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폼페오 장관은 지난달 31일 인터넷 트위터에 대사관 공격 배후에 테러리스트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아부 마흐디 알무한디스와 카이스 알카잘리가 공격을 조직하고 이란의 대리인인 하디 알 아마리와 팔레 알파야드가 선동했다고 적었는데요. 그러면서 이들 4명이 시위대 속에 있는 사진을 올리곤 미국 대사관 밖에서 촬영된 사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의 이번 해외 순방이 특히 관심을 끈 이유가 있죠.
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 연방 상원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폼페오 장관의 방문지에 탄핵 파문의 진원지인 우크라이나가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3일에 제일 먼저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계획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탄핵 파문이 불거진 이래 미국 최고위급 인사의 첫 번째 방문으로 관심이 집중됐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폼페오 국무장관이 가까운 시일 내에 순방 일정을 다시 잡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새해 첫날 지구촌 대부분 나라는 화려한 불꽃놀이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지만 홍콩에서는 새해 첫날부터 시위가 벌어졌네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6월 시작된 홍콩 민주화 시위가 해를 넘겨서도 이어졌습니다. 1월 1일 홍콩에서 수십만 명의 시민이 참여한 대규모 도심 시위가 또 벌어졌는데요. 평화롭게 시작된 시위였지만 이후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하면서 폭력 사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예, 해가 바뀌어도 시위대 요구사항은 변함이 없는 건가요?
예, 홍콩의 대규모 시위를 주도해온 민간 인권 전선은 빅토리아 공원에서 집회를 가진 후 이 도심을 행진하면서 홍콩 정부의 5대 요구사항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홍콩 시위대는 송환법안 공식 철회와 경찰의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사람들의 조건 없는 석방, 그리고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등 5가지 요구사항을 내걸고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시위에는 지난해 말 선거에서 승리한 의원들도 함께했다고요?
예, 지난해 11월 24일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야당인 범민주 진영이 압승을 거뒀는데요. 임기 첫날이기도 한 1일 범민주 진영 소속 구의원들이 도심 행진에 동참했습니다. 구의원에 당선된 지미샴 민간인권전선 대표는 홍콩 정부가 새해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탄압을 시작했지만 의원들은 여기에 굴복하지 않고 시위대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구의원들은 시위를 돕기 위한 모금 활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시위 중에 폭력 사태는 어떻게 발생한 겁니까?
예, 일부 시위대가 완차이 지역에 있는 HSBC 은행, 이 홍콩 상하이 은행 지점에 있는 현금 인출기와 유리창 등을 파손했습니다. 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경찰이 최루탄을 쏘며 시위대를 진압하면서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이 지난해 11월 HSBC 은행은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모금 활동을 해온 스파이크 얼라이언스 계좌를 정지했는데요. 이후 HSBC 은행은 시위대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홍콩에서는 시위로 인해서 매년 진행된 새해맞이 불꽃놀이도 취소됐다죠?
예, 홍콩의 새해맞이 불꽃놀이는 홍콩의 주요 관광 상품인데요. 올해는 불꽃놀이 행사가 없는 대신에 시위대가 주요 도심을 막았었고요. 또 사람들은 1일 0시가 되기까지 숫자를 대는 대신에 2020년도에도 함께 싸워 나가자라는 고를 외치며 새해를 맞았습니다. 이후 밤새 경찰은 최루탄과 고무탄, 물대포를 쏘며 시위대를 진압했고요.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화염병을 던지고 대응하면서 일부 시위대가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신년사에서 일국 양제와 홍콩의 번영을 수호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지만 홍콩 시위대는 중국 정부가 홍콩의 번영을 가져오기보다는 홍콩의 민주주의를 억압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홍콩 시위대의 이런 주장을 일축하면서 서방 세계가 홍콩의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시위 사태에 대한 홍콩 시민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로이터통신이 홍콩 여론연구센터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홍콩 주민 가운데 59%가 반정부 시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7개월 전만 해도 시위는 평화적으로 진행됐는데요. 하지만 최근 몇 달간 시위가 폭력 양상을 보이면서 아시아 금융중심지라는 홍콩의 명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위대는 2020년에도 계속 시위를 이어갈 뜻을 밝힌 거군요.
그렇습니다. 한편 이 새해를 앞둔 지난달 31일 세계 18개국의 정치인 등 저명인사 40명이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앞으로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공개 서한은 이 홍콩 정부가 홍콩 주민의 고충을 해결해 나가며 현 위기를 타개할 진정성 있는 해결책을 찾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마지막으로 미국 소식 하나 보겠습니다. 2020년을 맞아 미국 각 지역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는군요.
네, 1일자로 20여 개 주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했습니다. 개별 지방당국까지 포함하면 40여 곳에서 올렸는데요. 연말까지 총 72개 지역이 인상 조치를 단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어느 정도나 올랐습니까?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네. 시간당 $15 이상 되는 곳이 17개 지역인데요. $15 최저임금은 노동계에서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사항입니다. 노동사회단체들은 연방 최저임금 기준이 시간당 $7 25센트가 된 지난 2009년부터 $15를 위한 투쟁을 진행해왔는데요. 10여 년 만에 숙원을 이룬 겁니다.
네. 모든 지역에서 시간당 $15가 된 건 아니죠?
예, 남부의 플로리다주와 서부의 워싱턴주는 $13 50센트가 됐고요.
예.
중북부 미시간주에서는 시간당 $9 65센트로 인상됐습니다. 지역마다 인상 수준과 폭이 다양한데요. 민주당 주요 대선 주자들은 궁극적으로 최저임금 $15 수준에 이르게 하겠다고 공약하고 있습니다.
15달러 최저임금을 지지하는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누구인가요?
예, 조 바이든 부통령,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이 $15 최저임금에 지지 의사를 밝혔고요. 에이미 클로부처 상원의원은 지난해 여름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노동조합 집회에서 이 연방 최저임금 $15를 반드시 쟁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1일 트위터에 신년 메시지를 올리면서 47개 지역에서 오늘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강조하고 역사상 최고 수치라고 적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근로자들은 환영하는 반면 업계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시간주 랜싱의 식당 종업원 매튜 첸 씨는 급여가 오르는 소식을 듣는 건 확실히 신나는 일이라고 지역방송 인터뷰에서 말했는데요. 또 다른 종업원 리시 히어 씨는 생활 물가 인상 등을 언급하면서 느린 추세라도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업계 일각에서 우려하는 이유는 뭘까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주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져서 결국엔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예. 실제로 의회 예산국이 지난 7월 공개한 조사 결과에서 그런 전망이 나왔는데요. 시간당 15달러까지 최저임금을 올리면 130만여 명이 직장을 잃을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같은 숫자는 미국 전체 노동인구의 약 0.8%에 해당합니다.
네. 세계는 지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매일 저녁 보내드리고 있는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다양하고 신속한 세계 소식 VOA 방송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고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2도에서 0도, 낮 최고는 영하 8도에서 영상 11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2m, 서해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황해남북도 모두 맑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8도에서 낮 최고는 영상 2도로 예상됩니다. 신의주도 최저 영하 8도, 최고 영상 2도. 강계 최저 영하 17도, 최고 영하 2도. 해주 최저 영하 4도, 최고 영상 6도. 개성 최저 영하 5도, 최고 영상 5도입니다. 함경남북도, 양도, 강원도 모두 맑겠습니다. 함흥 최저 영하 7도, 최고 영상 9도. 장진 최저 영하 18도, 최고 영하 2도. 해산 최저 영하 22도, 최고 영하 4도. 선봉 최저 영하 7도, 최고 영상 2도. 원산 최저 영하 1도, 최고 영상 9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앞바다는 맑고 물결은 오전에 0.5 내지 1m, 오전 오후 모두 1.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맑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부유의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조정된 방식으로 연합훈련을 계속할 것이라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한국의 최연수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올해 연합훈련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하에 조정 시행한다는 기존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오는 3월 독수리 훈련 재개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언급할 것이 없다면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고려해 세부 사항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미북 비핵화 협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미한연합훈련을 축소된 형태로 실시해왔습니다. 한편 민간 항공 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오늘 미 공군의 리벳 조인트는 한국 상공 3만 1000피트 위치에서 포착됐습니다. 미국은 연말 연초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한반도에 대한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오는 6일부터 금융기관들의 지급준비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현재 13%인 금융기관들의 지급준비율을 12.5%로 0.5%포인트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민은행은 이번 조치가 경제에 약 8천억 위안의 유동성을 공급해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자국 중소기업들이 미국과의 무역 갈등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앞서 지난 12월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협정이 타결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무역전쟁의 여파로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6%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트위터에서 1단계 무역합의 서명식이 오는 15일 백악관에서 열릴 것이며 중국 고위관리가 서명을 위해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을 공격한 이라크의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와 이들에 동조하는 주민들이 어제 미 대사관 부근에서 철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부터 이틀 동안 시위를 벌이다 시아파 민병대 지도부의 철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시위대는 지난달 29일 미군이 시아파 민병대 카타이브 헤즈볼라 기지를 공습해 수십 명이 숨지고 다친 것에 항의하며 바그다드 주재 미 대사관을 습격했습니다. 이들은 대사관에 돌을 던지고 감시 카메라를 부수는 등 반미 구호를 외쳤습니다. 또 공간 안쪽으로 진입해 경비 초소 등을 불태우고 폭력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미 대사관에 배치된 보안군들은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최루탄과 섬광탄을 발사하며 이들과 격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이란이 시위를 주도했다며 이란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의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이란의 개입을 부인했습니다. 또 이란이 어떤 국가와 맞서기로 한다면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중부 후베이성 우한에서 바이러스성 폐렴 환자가 급증하면서 사스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언론에 따르면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는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화난 수산시장에 대해 위성 통제를 이유로 어제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당국은 시장 영업 재개 시기에 대해선 추후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 국가보건위원회는 후베이성 우한에 전문가팀을 파견해 바이러스성 폐렴 환자를 조사하기 위한 관련 검사와 검증 작업을 벌였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시리아 북서부 이들리브 지역에 머물고 있던 수십만 명의 난민들이 터키 국경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오늘 앙카라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바로 지금 20에서 25만 명의 시리아 난민들이 우리 국경을 향해 이동하고 있다며 몇 가지 조치로 그들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370만 명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터키는 추가로 시리아 난민이 터키로 유입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정부 등과 러시아 공군이 시리아 북서부 반군 거점 지역인 이들리브주의 군사 공격을 계속하면서 이 지역을 탈출하려는 난민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지역에 대한 시리아 정부군의 공격으로 어린이 5명을 포함해 9명이 숨졌다고 로이터 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